우리 히브리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절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시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검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흠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드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다. 섬기는 예법은 예배에 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손으로 지은 성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소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상의 불완전함을 그냥 반영한 그런 성소이죠. 예비할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로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조금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읽었다고 하시면 약간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성소에 들어가면 있어야 될 것이 세 개잖아요. 예.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은 이게 북쪽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 그 휘장 앞에 금향로가 위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금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딴 게 아니라 사실 금향로는 늘 지성소 앞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이 금향로를 가시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리워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없노라. 성경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가 언약궤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이제 속죄소 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해서 시온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천사 두 명의 어떤 그런 형상들이 날개를 편 형상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알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니네 다 알지 않냐 오랫동안 들어갔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제 성소를 얘기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섬기는 예식은 아침마다 금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는 그 등대에 이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떡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죠. 이건 일반적인 일이고요. 성소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이런 지상의 성소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첫 장막, 이 성소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의적인 규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이게 다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막을 통해서 실제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고 피 없이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진정한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외형적으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심상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의 어떤 전인격적인 관계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몸뿐만 아니라 그 양심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건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이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건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양심상 온전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막은 그냥 단지 비유일 뿐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너희가 어찌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그 유명한 구절들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지금까지 뭔 얘기했습니까? 10절까지 장막에 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 진실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장래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만 새 언약을 통한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뭘까요? 예.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 전체가 성막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는 보통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한 그런 희생제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암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이제 이 그런 대제사장이 치료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 희생제사가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다시 쓰고 있어 이 구절에도 언급되는 다시 단번에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사에게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그 피가 어느 정도 엄청난지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사장들과 제사와 성막을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수백 년 이상 이 제사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이게요 그냥 소 한 마리 잡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거나 한번 쳐다보셨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압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년 됐나요?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작년인가요?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 이제 이 우리가 왔다고 식사 중에 염소를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직접 사온 거예요. 염소를 사와서 이렇게 잡는 걸 제가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염소 세 마리 이렇게 잡는데 저처럼 처음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처음 보지 않아도 그게 뭐 이렇게 조금 눈 요깃거리가 되니까요. 잡으면 후루룩 몰려와서 쳐다봅니다. 가죽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렇게 살아있는 걸 죽일 때 너무 마음이 좀 그렇고 좀 보기 좀 힘들긴 했는데 그 외에는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에 그럴진데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얘기할 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을 때는 성경을 표현하기를 정말 피가 강간이 흘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렀던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큰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그게 이 역사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과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니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해왔던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자기 피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그게 자기 피를 드리신 바로 그 사건인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타협하고 그래서 구원의 효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절대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가 영원하게 속죄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히브리 9장, 히브리 10장 쭉 보셔서 알겠지만 온전함이라고 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단번에 드린 사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며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이제 그 정결하는 그런 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양이라고,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것도 저렇게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약간 좀 이 바깥에 있는 얘기를 먼저 좀 꺼집어내고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태론. 그리고 이제 단일신론을 좀 주장하는 분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뭘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 그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양태론인데 양태론이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이후의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한 분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물론 근거할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을 꺼집어내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를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성부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주로 나오시는 것 같고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이 어떤 주도주로 나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주도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 9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구절 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별로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그럴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하나님,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셨다고 하나님께 들이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의외로 쉽게 이런 쪽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 번외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염소와 황소와의 피와는 비교 안 되는 그리스도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드리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이 구절이 지금까지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에 옛 언약이 왜 부족했는지 왜 불완전했는지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왜 옛 언약이 불완전했냐. 그 옛 언약은 외형적으로는 유효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참으로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했지 않냐. 그것에 관해서는 불완전했지 않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거 새 언약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숨기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드립해진 양심이 깨끗해진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심을 자, 심기운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못하겠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실체가요? 진정한 구원,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 땅의 성소와 그 다음에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린 그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를 단번에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그 피는 충분히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14절에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게 12절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된 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피가 우리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혹시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주목하여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